아멘. 할렐루야. 저녁들은 드셨습니까? 안 잡수신 것 같은데. 예. 힘들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끝까지 충성합시다. 인사 좀 하십시오. 끝까지 충성합시다. 이제 9장은 여리고 전투를 끝내고 또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다시 반복되는 승리를 통해서 이제 큰 하나의 획이 그어진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어느 족속과 협약이 이루어지죠.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무슨 일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행보 한 걸음 한 걸음이 야 장난이 아니더라. 이러다가 우리도 머지않아 저들에게 여리고처럼 아이처럼 덮이고 먹겠다. 뭐 대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나머지 족속들이 왕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동맹체를 결성합니다. 이대로 앉아 죽을 수는 없다. 우리도 뭔가 대안을 세우고 저들의 공격을 대비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연맹체를 결성합니다. 2절을 볼까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싸우려 하더라. 이제 더 큰 전쟁이 전운이 감돌죠. 그런데 그 중에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중에 그 히위 족속 중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이 이 큰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걸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꾀를 하나 냅니다. 4절. 꾀를 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공격을 앞에 두고 결성하여 싸우려고 하는 나머지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에 편승되지 않고 그 중에 떨어져 나와서 변장을 합니다. 멀리서 오랜 시간 걸어서 온 이방인들처럼 허름한 옷을 주워입고 변장을 한 거죠. 마른 떡을 준비하고 곰팡이 쓴 음식을 준비해서 포도주 넣는 가죽부대에다가 담아서 아주 먼 길을 온 것처럼 변장을 해요. 그리고는 와서 여호수아에게 협약을 맺자.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말투나 생김새를 보면 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같은데 왜 행색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졌을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9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시작 예, 그러니까 이들이 변장하여 꾸민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떠날 때는 따끈따끈한 떡이었는데 얼마나 먼 길을 왔으면 떡이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났겠습니까? 이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올 때는 새거였는데 하도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찢어지고 낡고 불상사납게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먼 나라에서 멀리 온 사람들인 줄 당신들 증거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었고 묻지 아니하고 예 묻지 아니하고 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나타난 증거물들 꾸민 가짜 변장된 증거물들만 보고 15절 시작 그리고 2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쪽에 편입이 돼서 오늘까지 있더라. 근데 오늘까지 뭘로 있어요? 물 깃고 나무 패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족속에 이제 편승이 됩니다. 자, 이 참 이상한 사건이 이 성경에 왜 기록되었으며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뭘까? 뭘 도대체 성경은 암시하고 싶은 걸까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조약을 맺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일단 묻지 않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속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오늘까지 있더라라는 표현으로 봐서 그들을 결국은 떠안고 가야 되는 평생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암시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아져 있는데 도대체 이들이 왜 가까운데 온 사람들로 들통이 나면 안 되며 멀리 왔다고 꾸몄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때는 본문 스크린으로 띄워주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을 좀 찾도록 합시다. 신명기 7장 7장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예상하고 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1절 저하고 천천히 교독을 합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기 무슨 족속이 있죠? 예, 그 기브온 족속이 포함되어 있는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시작 자 거기 보시면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지도 말라. 예, 감성적으로 동정에 차서 혀를 찢찢 차는 불쌍히 여김도 안 된다. 철저하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신학적인 표현으로 가나안 멸절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에 들이시기 전에 신명기서에 이미 가나안 멸절법을 설정하셨어. 멸절법이라는 것은 철저히 지멸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멸절법의 세부적인 조항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3절. 또 그들과 무엇도 하지 말지니 첫째 혼인 안 돼요. 가나안 일곱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혼인하는 거 안 돼요.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5절 다 같이 시작. 네. 자, 이제 앞을 좀 보실까요? 저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스크린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을 가나안에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오랜 세월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으로 철저하게 쩌들어 있던 가나안 일곱 족속의 세력과 위력과 크기를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들어가면 혼인도 안 된다. 두 번째는 모든 우상은 철저히 부셔라. 그래서 우상 파괴와 혼인 금지를 무슨 법이라고 명칭한다고요? 멸절법이라고 명칭합니다. 가나안 멸절법. 근데 이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여지가 없는 불쌍히 여기서도 안 되고 모든 걸 처단해라.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형제들만 시작. 자, 뭡니까? 이유는 분명해졌죠? 왜 이렇게 무자비한 멸절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정신적 가치가 쌓여서 또 전통이 쌓여서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굉장히 깊은 역사의 문맥과 전통과 가치가 세계관이 녹아져 있는 게 문화예요. 근데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 문화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멸절법대로 이들이 진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문화가 그들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든지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 당시 결혼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뭘 끌고 들어옵니까? 그들이 믿던 신과 신들의 결합의 문제로 비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발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무너졌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삼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야훼 종교가 타락이 되고 혼잡해지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마지막에 왕국의 붕괴로까지 발전을 해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멸절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금했어요.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는 안 된다. 철저히 다 진멸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인을 절대 금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심지어는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게 했어요. 여지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신명기 2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0장. 20장을 보시면 10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뭘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시작. 15절 잘 들어보세요.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이란 말이에요.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속, 아모리족속, 가나안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과 여부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한 대로 하라.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읽으십시다. 18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정확하게 아까 신명기 7장에서는 여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여지가 없었어요. 가나안 본토 일곱 족속에게는 긍휼이 여길 것도 없고 전부 죽여라. 전부 멸절해라. 혼인도 안 된다. 전부 파괴해라. 여지가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일곱 족속 말고 이 일곱 족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민족에게는 조금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지가 있죠. 어떻게 여지를 두었죠? 10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뭘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고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냥 조공받고 그들을 너희가 차지해라. 죽이란 말 안 했어요. 차지해라. 그리고 보세요. 15절.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나 있는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여기 단서가 있죠. 그렇게 여지를 어느 정도 두는 성읍은 가나안 본토 일곱 족속을 얘기합니까? 이 본토 일곱 족속으로부터 좀 어느 정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을 얘기합니까? 떨어져 있는 민족을 얘기해요. 이게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준은 뭐예요? 거리 문제예요. 아까 히위 족속이 아니 기부 뭐라 그랬죠? 기부원 족속이 어디서부터 온 곳으로 변장을 했습니까? 멀리서 온 곳으로부터 변장을 했어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멀리서 온 족속에게는 화평의 여지를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두었어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본토인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는 여지가 없도록 했어요. 이걸 정확히 이미 신명기서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제외는 멀리서 있는 기브온 족속이나 이반 족속이나 다른 민족에게는 어느 정도 여지를 두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 거리가 왜 도대체 중요한 걸까요?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이제 이 이유를 신약적 개념에서 해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죠. 예,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을 할까 싶은데 간단해요. 이건 뭐 소수점 머리큐를 가져도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거리로 생각을 하십시오. 거리가 먼 다른 민족에게는 화평의 여지를 두었고 가나안 본토 일곱 족속에게는 여지를 두지 않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암시를 갖고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제일 좋은 해석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지금부터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전서부터 찹시다. 순서상. 고린도 전서 5장 9절. 자, 9절을 읽고 10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시작.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오. 이 말뜻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분명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어디로 나가야 된대요?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된대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살아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버스 탈 때에도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교회 나가요? 물어보고 버스 탑니까? 또 장사를 하는데도 손님이 왔어요.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요? 그건 당신하고 장사 안 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는 이 세상과 섞일 수밖에 없는 삶의 영역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런데 절대 그래서 안 되는 영역이 또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14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뭘 하지 말라? 자, 멍해가 뭡니까? 아시죠? 소가 두 마리 있으면 같이 멍해를 매야 돼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밭을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멍해를 같이 맨 소는 절대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방향이 틀려서는 같이 갈 수가 없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한 목적, 한 방향을 이제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멍에를 절대 같이 메서는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실질적인 얘기예요. 안 믿는 상대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안 되죠. 처음에는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안 믿는 남자와 결혼 생활을 했어요. 나도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 영안의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이 남자는 교회를 안 다녀. 아, 이건 이제 엎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리해요? 그게 맞는 겁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의 기브온 족속의 협약 문제는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문제 속에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브온과 여호수아 간에 맺어진 협약은 분명 이스라엘의 뭡니까? 실수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맺어진 조약이에요. 근데 끝에 보니까 아, 우리가 실수했구나. 너희들 안 돼. 잘랐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실수를 안고 끝까지 갑니다. 오늘까지 있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을 졌다는 얘기, 안 졌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울러 이 성경 원리가 말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왜 가나안 일곱 족속은 여지없이 철저히 멸절법을 통해서 진멸하도록 명령했죠? 그들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왜? 섬기는 대상이 틀렸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절대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듯이 그런 문제예요. 근데 멀리 있는 족속은 화평의 여지를 두었습니까? 안 두었습니까? 여지를 두었어요. 그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한 자들과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니 그 말은 섞여 살 수는 있는데 섞여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섞여 살 수밖에 없지만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떠안고 가야 되는 삶의 숙제와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 몇 년 전에 경상북도 영주군 장수면에서 사실은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목사님 몇 분이 당군 할아버지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가지고 질질 끌고 파괴하는 아주 돌쇠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구속이 돼서 그 이제 국립호텔에 들어가 앉아 계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도대체? 물론 그분들의 충성심은 이해가 되는데 세상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될까요? 또 명절날 여러분 즐거우셨겠지만은 이제 가끔가다 어떤 집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인데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왔어요. 제사 음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고민으로 상담을 받은 적이 많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귀신이 먹을 것도 아니고 식구들이 다 먹을 건데 많이 음식 하라고. 그럼 뭐 그걸 안 한다고 버티고 갈등을 빚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이거를 내가 그냥 떠안고 가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절대 안 되는 문제, 먹이를 같이 줘서는 안 되는 문제는 뭐요? 결혼 같은 문제, 인생의 중대사 이런 문제는 멍해를 같이 매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한 공기를 마시고 한 호흡을 하면서 살 수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물건 사는데 예수 믿는지만 골라다니면서 물건을 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는 굉장한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신뢰들이 많죠. 우리 젊은이들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말하는 그 말씀의 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기부원과의 죄악 문제도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자, 9장을 다시 보세요.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분명 그들이 실수를 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협약을 맺어 그들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잘라냈나요? 무책임한 거죠. 실수를 인정하고 그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끝까지 책임을 진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기부원 족속은 물론 속이는 잘못된 방법을 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편입이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그 은혜 지상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원칙적이고 중요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되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특별히 결혼 같은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삶의 현장을 끌어안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아무도 그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겪는 자매나 형제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가능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꼭 선배들의 또 어르신들의 조언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셨어요. 그래서 일단 평화를 선언해서 받아들이면 공동체 이론으로 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쳐라. 어느 정도 여지를 두셨단 말이에요. 마치 음행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러나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니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라. 이 말이 갖는 그 지혜의 경계선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인생의 수많은 국면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째, 이 문제가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인가 문화의 문제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면 하나님과 신앙의 고백에 관한 싸움이라면 그건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문화의 문제고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면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만난 남편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진리를 알았을 때 그 남편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평생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과제가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요. 피할 수 없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끌어안고 감당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한 물음들이 각각 개인 속에 큰 짐으로 묵직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안 되는 문제인가? 내가 정말 책임을 지고 실어서 내치고 싶은 문제인가?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의 영역이라면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특별히 부부간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의 과조 속에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자 정황에 맞게 지혜로운 답을 주셔서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 선을 긋고 이어서 이것이 책임의 문제라면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라면 내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구하는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자, 16절, 9장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함을 들으니라. 17절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지라 하고 자, 실수한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한 이상은 우리가 이들을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 이론으로 책무를 줍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사역을 맡김으로써 정식 공동체에 생명을 얻는 이론으로서 받아들여요. 아멘. 여기에는 그들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입맞춤하는 아름다운 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는가 이제 맞아 보십시다.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뭐를 쌓아요? 제단을 위하여. 어떻게 돼 있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되어서 했던 사역이 뭡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섬기는 사역을 맡깁니다. 이건 뭘 암시할까요? 항상 구약의 모든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는 어린 양의 죽음이 예표된 모델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를 대표해서 죽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예수스. 같은 얘기입니다.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은 비록 속여서 들어왔지만 그래서 그 절차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속인 대가의 벌을 받아요. 평생 나무 패는 자로서 물기는 자로서 대가를 받습니다. 자손 대대로.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뭐가 얻어집니까? 생명이 얻어져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한 은혜로 그 은혜의 강물이 그들에게까지 생명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항상 이게 본질적 문제인가 아니면 책임의 영역인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단호한 결단과 또 끌어안는 책임을 지는 예수의 멍에를 같이 지는 삶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복잡한 내용들을 대입시켜 보십시다. 내가 지금 본질적인 문제에 어그러져 있는 걸음걸이는 없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궁시렁거리는 삶의 장면은 없는가?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끌어안아야 될 문제라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의 문제요 진리의 문제요 본질적인 문제라면 단호한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삼일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열정에 앞서서 선한 분별력을 주시고 시대를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경주할 수 있도록